박이소를 아십니까? 2004년 46세 나이에 요절한 설치 미술 작가입니다. 그의 대표작 중에 정직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8개의 크고 누런 종이 상자가 쌓여 있고 그 안 어디엔가 같은 노래가 반복돼 흘러나옵니다. 그건 박이소 자신이 직접 부른 정직성이라는 노래입니다. 바로 빌리 조엘의 어네스티를 직역해 부른 것이죠. 이렇게요.
정직성 정말 외로운 그 마음 더러운 세상에서 어네스티 너무 듣기 힘든 마음 너에게 듣고픈 그 말
너무나 잘 알려져서 두 번 생각하지 않을 음악을 굳이 이렇게 직역하고 노래를 하면서 작품화했던 이유에 대해 박이소는 정직성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너무도 중요한 가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이소에게서 메르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삶의 부조리를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절망했지만 그래서 더욱 뿌리 깊은 정열, 바로 절대에 대한 진실에 대한 정열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끝내 자아와 세계를 정복하고야 만 사람의 목소리 말입니다. 11월 24일 토요일 밤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문학 속 아웃사이더를 찾아 떠나는 독서 기행 세 번째 작품 까뮈의 이방인 오늘이 마지막 감상일인데요. 한국의 설치 미술 작가로 삶의 부조리함과 이면성을 예술이라는 놀이와 유머 감각에 담아낸 것으로 평가받는 박이소의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너무도 잘 알려진 팝송을 그대로 직역해 부른 것뿐인데 그 의미가 이렇게 새롭게 환기된다는 것 신기하죠?
네, 이래서 예술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족이지만 가사 번역도 정말 잘했어요. 제가 영어 구절이랑 병행해서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스함을 찾기는 어렵지 않아. If you search for tenderness, it isn't hard to find. 그냥 사랑하며 살면 돼. You can have the love you need to live. 진실을 찾는다면 그건 힘든 일이야. But if you look for truthfulness, you might just as well be blind. 너무나 찾기 힘든 바로 그것. It always seems to be so hard to give. 정직성, 정말 외로운 그 말. Honesty is such a lonely word. 더러운 세상에서 Everyone is so untrue. Honesty, 너무 듣기 힘든 말. Honesty is hardly ever heard. 너에게 듣고픈 그 말. And mostly what I need from you. 네, 제가 사실 이 노래를 한번 이전에 옛날에 팝스 잉글리시라는 프로그램에서 번역을 해서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시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가사를 보니까 새롭네요.
잘했나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비교해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메르소의 목소리라는 말을 했는데 박이소, 그의 삶이 그러했더라고요.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관객이 내 작품을 명료하게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뒤죽박죽인 느낌, 애증의 양면성. 주저함이나 일관성 없는 것이 인간의 참모습에 가까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메르소의 목소리라고 말한 것이 일리가 있죠.
네, 특히 오늘 감상할 내용이 작품 이방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박이소의 그 말이 오늘 내용을 함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은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소와의 만남이 박이소를 불러내는 것처럼요. 생각과 경험의 폭도 넓혀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방인 번역서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마지막인데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이방인의 감상문을 올려주시는 분 중 저희가 몇 분을 뽑아서 이방인 번역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는 home.ebs.co.kr/englit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sh, ENGLIT.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평, 사연, 실시간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음악은요. 왜 아니겠습니까? 빌리 조엘의 Honesty로 함께 합니다. 이 음악 듣고 이방인 마지막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메르소는 어느 날 양로원에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예전 직장 동료였던 마리를 다시 만나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레몽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레몽은 변심한 애인을 괴롭히려는 계획을 세우고 메르소는 레몽의 뜻에 이끌려 이 계획에 동참합니다. 며칠 후 메르소는 레몽과 함께 해변으로 놀러 갔다가 레몽의 옛 애인의 오빠와 아랍인 패거리를 만나게 되고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메르소는 뜨거운 태양빛의 자극을 받아 그중 한 명을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체포된 후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사회적 살인마로 몰려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메르소는 부속 사제와의 면회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제의 고집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All of a sudden, he jerked his head up and looked me in the eyes. Why? He asked. Don't you let me come to see you. I explained that I didn't believe in God. Are you really so sure of that? I said I saw no point in troubling my head about the matter. Whether I believed or didn't was, to my mind, a question of so little importance. He then leaned back against the wall, laying his hands flat on his thighs. Almost without seeming to address me, he remarked that he'd often noticed one fancies one is quite sure about something, when in point of fact one isn't. When I said nothing, he looked at me again and asked, "Don't you agree?" I said that seemed quite possible. But though I mightn't be so sure about what interested me, I was absolutely sure about what didn't interest me. And the question he had raised didn't interest me at all. He looked away, and without altering his posture, asked if it was because I felt utterly desperate that I spoke like this. I explained that it wasn't despair I felt, but fear, which was natural enough. In that case, he said firmly, God can help you.
All the men I've seen in your position turn to him in their time of trouble. Obviously, I replied, they were at liberty to do so, if they felt like it. I, however, didn't want to be helped, and I hadn't time to work up interest for something that didn't interest me.
When 나의 면회를 거절하십니까? 부속 사제가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점에 대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걸 자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나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스스로 확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나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무엇에 관심이 없는지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상황에 너무나 절망을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닌가요? 나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두렵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당신과 같은 상황에 처했던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나는 도움을 받는 것이 싫었고 무엇보다 관심이 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엔 시간이 없었다.
In his opinion, every man on the earth was under sentence of death. There, I interrupted him. That wasn't the same thing, I pointed out. And what's more, could be no consolation. He nodded.
Maybe. Still, if you don't die soon, you'll die one day. And then the same question will arise. How will you face that terrible final hour?
I replied that I'd face it exactly as I was facing it now. Thereat he stood up and looked me straight in the eyes. It was a trick I knew well. I used to amuse myself trying it on Emmanuel and Celeste, and 9 times out of 10, they'd look away uncomfortably. I could see the chaplain was an old hand at it, as his gaze never faltered. And his voice was quite steady when he said,
Have you no hope at all? Do you really think that when you die outright and nothing remains?
I said,
Yes.
He dropped his eyes and sat down again. He was truly sorry for me, he said. It must make life unbearable for a man to think as I did. The priest was beginning to bore me, and resting a shoulder on the wall, just beneath a little skylight, I looked away.
사제는 말했다. 인간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라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았다. 그건 경우가 다르고 그렇다고 해도 위안이 되지 못한다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무서운 시련을 어떻게 맞을 것입니까? 나는 지금처럼 똑같이 그 시련을 맞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으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내가 불쌍하다고 했다. 나처럼 생각하는 건 인간으로선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가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이번엔 내가 돌아서서 천장 밑에 가서 벽에 어깨를 기댔다. 사제는 말했다. 인간들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전부라고. 나는 사지에게 말했다.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인간의 심판이라고. 사제가 감옥 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모든 돌덩어리들은 고통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 중 가장 비참한 사람에게도 이 돌들의 어둠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도 그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살짝 흥분했다. 오래전 거기에서 이미 얼굴을 찾아보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얼굴은 태양의 빛과 욕정의 불꽃을 담은 것이었다. 그것은 마리의 얼굴이었다. 그것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다. 어쨌든 나는 그 땀 어린 돌에서 솟아나는 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제는 슬픈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The chaplain gazed at me with a sort of sadness. I now had my back to the wall, and light was flowing over my forehead. He muttered some words I didn't catch, then abruptly asked if he might kiss me. I said,
No.
Then he turned, came up to the wall, and slowly drew his hand along it.
Do you really love these earthly things so very much?
He asked in a low voice. I made no reply. For quite a while, he kept his eyes averted. His presence was getting more and more irksome, and I was on the point of telling him to go and leave me in peace, when all of a sudden, he swung round on me and burst out passionately.
No, no, I refuse to believe it. I'm sure you've often wished there was an afterlife.
Of course I had, I told him. Everybody has that wish at times. But that had no more importance than wishing to be rich, or to swim very fast, or to have a better-shaped mouth. It was in the same order of things. I was going on in the same vein when he cut in with a question. How did I picture the life after the grave? I fairly bawled out at him. A life in which I can remember this life on earth. That's all I want of it. And in the same breath, I told him I'd had enough of his company. But apparently, he had more to say on the subject of God. I went close up to him and made a last attempt to explain that I'd very little time left, and I wasn't going to waste it on God. Then he tried to change the subject by asking me why I hadn't once addressed him as Father, seeing that he was a priest. That irritated me still more, and I told him he wasn't my father. Quite the contrary, he was on the other's side.
No, no, my son, he said, laying his hand on my shoulder. I'm on your side, though you don't realize it, because your heart is hardened, but I shall pray for you.
"사제는 나를 안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난 말했다. 그래, 그렇게도 이 땅을 사랑합니까?"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 혼자 있고 싶으니 가달라고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소리쳤다.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다른 생애를 바란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생애라면 지금의 이 생애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생애라고 말한 나는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다. 나에겐 남은 시간이 별로 없었다. 하느님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왜 내게 신부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화가 났다. 그도 나에겐 다른 사람과 하든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난 당신 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내 속에서 무엇인가가 툭 터져버리고 말았다.
Then, I don't know how it was, but something seemed to break inside me, and I started yelling at the top of my voice. I hurled insults at him. I told him not to waste his rotten prayers on me. It was better to burn than to disappear. I'd taken him by the neckband of his cassock, and in a sort of ecstasy of joy and rage, I poured out on him all the thoughts that had been simmering in my brain. He seemed so cocksure, you see, and yet none of his certainties was worth one strand of a woman's hair. Living as he did, like a corpse, he couldn't even be sure of being alive. It might look as if my hands were empty. Actually, I was sure of myself, sure about everything, far surer than he. Sure of my present life and of the death that was coming. That, no doubt, was all I had. But at least that certainty was something I could get my teeth into, just as it had got its teeth into me. I'd been right. I was still right. I was always right. I'd passed my life in a certain way, and I might have passed it in a different way, if I'd felt like it. I'd acted thus, and I hadn't acted otherwise. I hadn't done X, whereas I had done Y or Z. And what did that mean? That, all the time, I'd been waiting for this present moment, for that dawn, tomorrow's or another day's, which was to justify me. Nothing. Nothing had the least importance, and I knew quite well why. He, too, knew why.
"나는 목이 터지도록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사제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의 사제복 깃을 움켜잡았다. 기쁨과 분노가 뒤섞여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내 마음을 송두리째 쏟아버렸다. 참으로 자신만만하구나, 그렇지? 그러나 너의 신념은 여자의 머리칼 한 올만큼의 가치도 없다. 너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것이야. 그러나 나에겐 확신이 있어. 나 자신에 대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아니, 그보다 더한 확신이 있지. 나의 인생과 닥쳐올 죽음에 대한 확신이, 그래, 나에겐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있어. 그 진리도 나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어. 내 생각은 옳았어. 지금도 옳고 앞으로도 옳아.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다르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것도 중요한 건 없어.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너도 알고 있는 거야.
From the dark horizon of my future, a sort of slow, persistent breeze had been blowing toward me all my life long, from the years that were to come. And on its way, that breeze had leveled out all the ideas that people tried to foist on me in the equally unreal years I then was living through. What difference could they make to me, the deaths of others, or a mother's love, or his God, or the way a man decides to live, the fate he thinks he chooses, since one and the same fate was bound to choose, not only me but thousands of millions of privileged people who, like him, called themselves my brothers. Surely, surely he must see that. Every man alive was privileged. There was only one class of men, the privileged class. All alike would be condemned to die one day. His turn, too, would come like the others. And what difference could it make if, after being charged with murder, he were executed because he didn't weep at his mother's funeral, since it all came to the same thing in the end? The same thing for Salamano's wife and for Salamano's dog. That little robot woman was as guilty as the girl from Paris who had married Masson, or as Marie who wanted me to marry her. What did it matter if Raymond was as much my pal as Celeste, who was a far worthier man? What did it matter if at this very moment Marie was kissing a new boyfriend? As a condemned man himself, couldn't he grasp what I meant by that dark wind blowing from my future? I had been shouting so much that I'd lost my breath, and just then the jailers rushed in and started trying to release the chaplain from my grip. One of them made as if to strike me. The chaplain quieted him down, then gazed at me for a moment without speaking. I could see tears in his eyes. Then he turned and left the cell.
"내가 살아온 이 부조리한 생애를 통틀어 내 미래의 저 밑바닥에선 언제나 한 줄기 어두운 바람이 아직도 오지 않은 세월을 거슬러 내게로 오고 있다. 그 바람은 모든 인생을 아무 차이 없는 것으로 만든다. 다른 사람의 죽음,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나에게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그의 그 하나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 사람들이 선택하는 운명, 그게 나에게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나와 더불어 너가 너의 형제라고 말하는 특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도 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알아듣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다 특권을 가진 존재다. 세상엔 특권을 가진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없어. 다들 장차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살인범으로 지목된 후 자기 어머니 장례식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는다 한들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살라마노의 개나 내가 결혼해 주길 바라던 말이나 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것을 이 사형수야 도대체 알기나 하느냐? 미래의 저 밑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외쳐대다 나는 숨이 막혔다. 사람들이 사제를 내 소나기에서 떼어냈다. 간수들이 나를 위협했다. 그러나 사제가 사람들을 말렸다. 그리고 나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히 괴어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사라졌다.
Once he'd gone, I felt calm again. But all this excitement had exhausted me, and I dropped heavily onto my sleeping plank. I must have had a longish sleep, for when I woke, the stars were shining down on my face. Sounds of the countryside came faintly in, and the cool night air, veined with smells of earth and salt, fanned my cheeks. The marvelous peace of the sleep-bound summer night flooded through me like a tide. Then just on the edge of daybreak, I heard a steamer's siren. People were starting on a voyage to a world which had ceased to concern me forever. Almost for the first time in many months, I thought of my mother. And now it seemed to me I understood why, at her life's end, she had taken on a fiancé, why she'd played at making a fresh start. There too, in that home, where lives were flickering out, the dusk came as a mournful solace. With death so near, Mother must have felt like someone on the brink of freedom, ready to start life all over again. No one in the world had any right to weep for her. And I, too, felt ready to start life all over again. It was as if that great rush of anger had washed me clean, emptied me of hope, and gazing up at the dark sky spangled with its signs and stars. For the first time, I laid my heart open to the benign indifference of the universe. To feel it so like myself, indeed so brotherly, made me realize that I'd been happy, and that I was happy still, for all to be accomplished, for me to feel less lonely. All that remained to hope was that on the day of my execution, there should be a huge crowd of spectators, and that they should greet me with howls of execration.
"사제가 나간 후 나는 평정을 되찾았다. 기진맥진해서 침상에 몸을 던졌다. 그리곤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눈을 뜨자 얼굴 위로 별이 보였다. 들판의 소리가 나에게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밤의 냄새, 흙의 냄새, 소금의 냄새가 관자놀이를 시켜주었다. 잠든 여름에 희한한 평화, 그 평화가 밀물처럼 내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때 밤에 저 끝에서 백고동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이젠 나와는 영원히 관계가 없어진 한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는 소리였다. 참으로 오랜만에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페레노인을 생각했다. 엄마가 한 생애가 다 끝나갈 때 약혼자를 만들었는지,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는 놀이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생명이 꺼져가는 양로원에서 저녁은 서글픈 휴식 시간 같았다. 그토록 죽음이 가까운 시간에 엄마는 해방감을 느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다. 그리고 나도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까의 커다란 분노가 내 고뇌를 씻어주고 희망도 가시게 해 주었다는 듯 신호들과 별들이 가득한 그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겨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다. 세계가 그렇게도 나와 닮아서 마침내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 내게 남은 소원은 이제 하나뿐이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덜 외로울 수 있도록 사형 집행일에 되도록 많은 구경꾼들이 와주길 바란다. 그리고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는 것뿐이다."
사제와 메르소의 대화는 전문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네,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서요. 신경 써서 읽었어요. 이전까지는 짧은 회화체 문장이었는데 길어지고 장황해지네요. 물론 까미의 의도였겠고요.
물론이죠. 그리고 상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상징하는 바는 하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미래의 저 밑바닥으로부터 불어오는 어두운 바람, 이것은 바로 죽음의 바람, 죽음에 대한 확신이죠. 죽음은 인간의 개별성을, 인생의 차이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준화해 버리죠. 메르소는 처음부터 이 죽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과 세계를 바라봤던 인간이고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창조적인 충동으로 바꾸었다고 까뮈 연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에 Today's Bookmark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항, 자유, 열정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메르소는 마지막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어머니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연애를 하고 인생을 다시 살아보려 했던 것은 죽음의 확신이 역설적으로 불러온 삶의 애착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던 것이고요. 아마도 문학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말 중 하나로 손꼽힐 작품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보편적입니다. 죽음만이 확실한 인생은 온몸을 던져서 최선을 다해 살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방인과 함께한 한 주일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미눔사에서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은행나무에서 제스민 워드의 소설 바람의 잔해를 줍다를, CNN 뮤직에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새 앨범 3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CF팜에서 3초만에 녹여먹는 필름형 가글 애니센스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관람권도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열리는 뮤지컬 러브 인 뉴욕 11월 29일 목요일 8시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감상 중에 들으신 음악 소개할게요. 쟈니 캐시가 1968년 폴섬 형무소에서 펼친 공연 실황 중에서 들어본 음악으로요. 사형수에게 남은 마지막 25분을 노래했죠. 25 minutes to go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Mark Lanigan의 Burning Jacob's Ladder.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음악. 이방인과 작별하는 마지막 음악은 작품의 원제와 같은 제목의 노래. 아, 읽어주시죠. 뭐죠?
Le Tranger.
Le Tranger. 골랐습니다. 네. 뉴질랜드 출신의 샹송 가수 Graham Allwright가 레너드 코헨의 The Stranger Song을 프랑스어로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웃사이더 특집 마지막 작품이 되겠네요. H.G. Wells의 투명인간 The Invisible Man을 감상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Have a fantastic weekend!